나이덕의 수필 중에 내 인생의 가시라는 글이 있습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서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합니다. 한번 심어주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가시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성숙하게 키워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기도 합니다. 중략하고요. 어차피 제거할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가시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까요?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우짜랐을까요?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멍에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또 선교사요, 신학자이며 목회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을 가리키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시가 박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다른 일들을 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를 찾아 족집게로 집어내든지 아니면 바늘로 살을 파내든지 해서 그 가시를 빼어내야만 통증이 가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꼭 빼내고 싶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는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는 곳곳마다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성서학자들은 이처럼 매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 과연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를 그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 바울 자신이 받았었던 영적인 유혹으로 어떤 의심이나 가책, 갈등 같은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못생긴 바울 자신의 외모에서 오는 컴플렉스나 시원치 않은 언변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부 터툴리아는 바울의 이유 없는 두통이라고도 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가시가 육체 안에 있다는 의미로 바울의 신체 안에 어떤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질병을 간질이나 안질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로 인한 발작이 일어난다면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또 안질로 인해 눈이 어두웠다면 선교 여행을 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서신서를 쓸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간질과 안질 모두 복음 전도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의 핵심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됨 본성이 자신을 찔러대는 고통스러운 경험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 중에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육체적인 고질병이었다는 것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이 모르는 한두 가지 이 한두 가지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남이 모르는 가시로 괴로움을 안고 지냅니다. 외적인 여건으로 보면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게 보이지만 고질적인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지만 가족 중에 긴 병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외에 행복하게 보이는 부부 사이에도 수십 년 묵은 가시가 박혀 양쪽 모두 남이 모르는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삶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에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핍과 부족함으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시가 주는 고통 자체는 분명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육체의 고통과 괴로움을 즐기라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탄은 이런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주를 향한 믿음을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육체의 가시, 이것을 떠올리면 한 인물이 저절로 떠오르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이 저절로 떠오르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영역 안에서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성도를 시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마귀나 귀신이 붙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샤머니즘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유혹하는 교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귀신이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사역을 보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나 자기에게 속한 사람의 죄로 인해 병이 들었다고 여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대답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가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말씀을 혼잡하게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거짓 계시나 환상을 과장해서 자랑하는 행위까지도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훼손하고 성도들의 신앙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거짓 사도들의 행태에 그저 잠잠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변호와 더불어 거짓 사도들보다 영적으로 참되며 탁월함을 입증하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비한 체험을 어쩔 수 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는 표현처럼 자기 가시를 위한 자랑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는 소위 삼승천 체험이라고 부르는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환상과 이보다 한 차원 높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계시까지 신비한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바로 고백합니다. 5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주 안에서 경험한 것을 자랑하기는 하였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만을 자랑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여 교만해지는 일을 철저히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 환상과 계시에 대한 체험을 계속해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명예와 더러운 이익을 탐하며 고린도 교회에 빌붙어 있던 거짓 사도들이 경험하지 않는 것을 부풀려 자랑하려는 태도와는 분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덕을 먼저 생각했던 진정한 주의 사도였음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고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일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더 많이 드러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을까요? 그 가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곧 교만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서 자기에게 가장 악한 죄 일곱 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사랑의 다른 형태며 자기 숭배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이 너무 자만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헤파라이로마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로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 본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딱 한 번 더 쓰였습니다. 사도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이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 이에 자기를 높이고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적 그리스도의 오만함을 묘사하는 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겸손과 교만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기 쉬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교만에 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손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손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교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에 대해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시며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경험할수록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환상과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또 주의 능력으로 3층 다락방에 떨어져 죽은 유독을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로 세운 바울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두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치유함을 바라고 간구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너무나 괴로워 세 번이나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속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세 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세 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리어 가시를 뽑아달라고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가시를 없애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바울 사도였지만 끔찍한 육체의 고통 앞에서는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주의 능력으로 치유했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러한 기도를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만일 바울이 하나님을 자기 요구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요술방망이 같은 존재로 믿었다면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라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고통과 응답의 거절로 더욱 괴로웠지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여러 책을 썼지만 고통의 의미와 깊이를 온전히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 중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만큼이나 신비하고 심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미국의 폴 브랜드 박사가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양말을 벗으려고 했는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인도에서 많은 나병 환자들을 수술했던 경험이 생각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핀을 들어 자신의 발 뒤꿈치를 찔러보았습니다. 찔린 부위에서 피가 솟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통증,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나병에 감염된 것을 직감한 채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버림받고 살아가야 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밤이 지나고 이제 밝아오는 아침해를 바라보며 아, 더 이상 희망찬 아침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좌절, 절망을 가슴에 깊이 담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한 번이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핀으로 발을 찔러 보는 순간 기절할 듯한 통증이 몰려오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알고 보니 장시간의 무리한 여행으로 발신경의 한 부분이 잠시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그 브랜드 박사는 실수로 손가락을 베거나 발목을 삐거나 그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 아픔, 그 통증으로 인해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나병 환자를 평생 동안 지켜본 브랜드 박사의 나병 환자의 비극은 육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픈 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위험한 때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는 거절하셨지만 이내 다른 응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9절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를 없애준 것이 아니라 그 가시는 바로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은혜로 준 것이다. 그냥 그 가시를 가지고 살라.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받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든 것을 은혜라고, 고통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통을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약하다라는 이 말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를 보면서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때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던 이 가시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시시한 것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기적들을 생각해 볼 때 쉽게 나을 것이라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도대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시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 있구나.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능력과 기적을 행한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일이 결코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시가 주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있듯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드러내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 약점을 포장하든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열등감에 사로잡혀 기쁨과 만족을 빼앗긴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열등감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합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자신의 약한 것들로 인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약함이란 내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느낄 때,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그때는 약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강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는 것이고,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하고,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가시였습니다. 그러하했기에 이 가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늘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가시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가시는 은혜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가시,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내면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이룬 것이나 쌓아놓은 것으로 높아지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다면, 아니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안고서도 가시가 없는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성숙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행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결같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맡긴 사명을 완수해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